세계 뉴스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전 세계 빈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0억 회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 코널에서 오늘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최소 10억 회분의 백신 제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백신 여유분 500만 회분을 빈국 등에 보내는 등 내년까지 최소 1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발표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 사태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대 항공 동맹체들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행과 보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얼라인스와 스카이팀, 원월드 등 동맹 대표들은 오늘 공동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규칙과 절차가 여행자들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 항공여행과 관광은 세계 경제의 필수적이라며 현재 상당한 재료를 기반으로 정부의 위험관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G7 국가들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이면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G7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 시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할 것과 코로나 검사 비용은 낮추고 적금성과 신뢰성은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더 많은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연구자료 태스크포스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기구를 통해 앞으로 의료, 운전정보, 인과학 통계 등 비정부 보유자료를 AI 연구자료과 공유하는 문제를 비롯해 AI 연구 원천자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TF 출범은 앞서 미 의회가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2020 법안에서 의무화한 것으로 미국이 기술 발전의 선봉에 서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백악관을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에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가과학재단 등 정부관리 외에도 구글의 클라우드 AI 디렉터인 앤드류 무어 등 총 12명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P통신은 두 업체가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스크바 법원이 어제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에 각각 23만 6천 달러와 13만 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삭제하지 않은 금지된 콘텐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업체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벌금 부과는 최근 수준의 두 번째 이뤄진 것으로 페이스북은 지난달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6만 달러의 벌금을, 텔레그램은 지난 4월 6만 9천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업체 외에도 최근 러시아 당국의 정보통신 IT 기업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 미디어통신감독청은 러시아 정부가 2017년부터 자살, 폭력, 마약, 아동포르노 등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콘텐츠 약 3천 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 징계 이유라며 트위터의 서비스 속도를 느리게 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 달 15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영국 코널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메르켈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할 것이라며 양국 간 깊은 유대관계를 공고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양국이 직면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료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번영 증진,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안보 등의 도전에 있어 긴밀한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외국 정상의 방문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그리고 5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겠다는 야망을 갖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미국의 목표와 우려에 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관건은 북한이 관여를 선택할지 여부라고 오스트리아 주재 미 국제기구 대표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 등 적성국들의 핵 역량 고도화 추세가 억제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24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겠다는 야망을 갖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 주도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0일 북한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겠다는 야망을 갖고 계속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에 2022 회기연도 국방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처하는 동안에도 북한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외교가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새 회기연도 국방예산은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은 물론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역량 대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budget will also help us counter the increasing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of nations like North Korea and Iran.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뿐 아니라 미 본토에 실제 위험을 줄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훼손해가며 군사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 절제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과 관련해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최대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동력, 그리고 미국의 메시지라는 가장 중요한 희망과 함께 적국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존하는 국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우리는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a critical component of national power, which in concert with our diplomatic efforts, economic engine and
그러나 밀리 의장은 힘은 항상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 다른 수단이 소진됐을 때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미국의 목표와 우려에 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관건은 북한이 관여를 선택할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국제원자력기구 담당 고문대행은 9일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와 미국의 목표와 우려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부가 10일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카누엘 대행은 전날 속개된 IAEA 정기이사회 사흘째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계속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통해 그 같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대응은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가시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앞선 다른 약속들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누엘 대행은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미국의 목표와 우려에 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관건은 북한이 관여를 선택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사이에 국제사회는 유엔이 금지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계속 집단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를 유지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며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이런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기존의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며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도 완전하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위험성을 시급한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의 발언에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과의 의미 있는 논의에 관여하는 것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대화 재개 전망을 해치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등 적성국들의 핵 역량 고도화 추세가 억제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핵 태세 검토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멜리사 달튼 미 국방전략 기획 역량 담당 차관보 대행은 10일 미국과 동맹들이 완전한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와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역량 고도화 추세는 전체적인 억제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군사위 전략군 소위가 2022 회기연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핵전력과 원자력 안보 분야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지속된 핵무기 개발과 배치는 이웃 국가들과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이 같은 다층적인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핵 영역뿐 아니라 재래식, 사이버, 우주, 정보전을 막라한 통합된 억제력에 중점을 둔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Focusing on integrated deterrence, an effort to address threats and opportunities across conventional cyber, space, hybrid information and
달튼 차관보 대행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 NPR을 진행 중이라며 통합된 억제력을 셈법에 반영해 새 국방 안보 전략이 발표되는 내년 1월 중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오노르 토메로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 정책 부차관보도 지난 9일 상원군사위 전략군 소위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 MDR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2018년,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를 2019년에 각각 발표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역대 행정부 중 처음으로 같은 해에 두 가지 전략 검토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와 비교해 어떤 부분에 차별점을 둘 것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력 공약을 유지하면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이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서도 강조된 방침이라며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맹과 우방과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스콧 데스잘레 의원은 자신과 많은 동료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미국의 핵무기 보유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던 개인적 견해를 핵태세 검토에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나 일본, 심지어 한국도 그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만일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사전에 동맹과 협의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달튼 차관보 대행은 핵태세 검토를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맹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 발표된 시점에서 많은 동맹들로부터 핵무기 역할 축소와 관련해 문의가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미국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동맹과의 공조 재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이 과정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따른 동맹의 비대칭적 이해관계와 위협인식을 알 수 있도록 발맞춰 공조할 것이며 억제력 측면에서 동맹이 핵 역량뿐 아니라 재래식, 사이버, 우주 분야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oadly at deterrence to include where they may also be making nuclear contributions but also as that relates to convention.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토마스 하커 해군 참모총장 대행이 내부 문서를 통해 차세대 핵 탑재 해상 순항 미사일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것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공화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략군 소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전략군 소위가 어떤 공지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아직 핵태세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앞서 나간 결론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세대 핵탑재 해상순항 미사일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저위력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적성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 셈법을 단념시킬 수 있다는 필요에 따라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조니 울프 미 해군 전략체계 단장은 하커 총장 대행의 내부 문서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당시 회담은 전 세계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미북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은 없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는 존중하지만 트럼프식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의 상황을 박형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6월 12일 전 세계의 이목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 쏠렸습니다. 이날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 차원의 첫 합의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 항의 이 공동성명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 또 미군 유해 송환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로써 2017년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과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여기에 화염과 분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수사가 더해지며 악화일로에 있던 미북 관계는 본격적인 화해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에 북한은 강도 같은 주장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260여일 만에 두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나 핵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합의 결렬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나쁜 합의를 선택하는 대신 협상장을 나와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대가로 주요 대북제재 5건의 해제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빅딜을 요구했습니다. 하노이 합의 결렬로 미북 협상이 파국위기에 놓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이를 동력으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을 전격 성사시켰습니다.
자각에서 한발자국 의원님은 사상 처음으로 국감을 맞으시면
두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양측의 비핵화 협상은 극적으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협상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결렬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양측의 대화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회담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점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선 실패로 트럼프식 대북 외교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적어도 28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3차례 회동하는 등 톱다운 외교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과 실무협상 부재 속에 정상 간 친분에만 의지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성과로 과시했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여전히 진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포함해 기존 미북 남북 간 약속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식 정상회담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비핵화 약속이 전제돼야 만날 수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북한에 국제적 안정과 합법성만 부여해주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과 동맹과 공조, 최대한의 유연성 등을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제한적인 움직임만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 폐기된 증거가 없다며 복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격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한 이 시설을 비핵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폭파해 폐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름 남짓 앞두고 전격적으로 실행한 비핵화 선제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후 약 3년간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간간이 병력과 물자의 이동이 포착됐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핵실험장 복구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9일 보고서에서 최근 촬영된 풍계리의 핵실험장의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지난 6개월간 풍계리 일대에 일부 인원이 남아있다는 증거 외에 주요 활동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에 유실 피해가 있었지만 이를 복구하거나 추후 홍수에 대비하는 등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다른 도로가 복구되긴 했지만 여전히 서쪽 갱도에 무너진 잔해 인근에만 접근할 수 있을 뿐 북쪽과 동쪽 갱도는 도보로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팔로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 폐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정식 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검증단의 사찰이 허용되기 전까진 이 실험장의 복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당시 핵 전문가는 제외하고 전 세계 기자단만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약 4개월 뒤인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의 검증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복구 가능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 폐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North Koreans could open it up and have it operational within a few months. That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y really did bring down.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대부분 갱도 바깥쪽, 즉 입구 근처에서 이뤄져 안쪽 터널 내부까지 무너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따라서 북한이 수개월이면 이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 재직하며 여러 나라의 핵무기와 생물학 무기 해체 과정에 관여했던 셰릴 로퍼 씨도 이날 BOA에 당시 북한이 핵실험장 입구 부근만 폭파한 것으로 보였다며 재가동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It looked to me back when they were closing the tunnels. Like they were only closing the
드릴 작업을 통해 무너진 입구에 다시 구멍을 내 기존 갱도를 사용하거나 인근에 새로운 갱도를 뚫는 방식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퍼 씨는 핵실험장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증단이 현장에 있는 것이지만 입구가 무너진 현 상태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북한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수소폭탄을 터뜨렸던 6차 핵실험을 끝으로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원할 이유도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퍼 씨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선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tell because it depends on what their goal is and if they reached it.
로퍼 씨는 마지막 핵실험이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이었고 폭발물이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크기도 작다고 전제한다면 북한이 핵탄두 생산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핵실험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길 원하는지 등 여전히 우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며 상황에 따라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지 여부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과거 핵실험으로 얻은 지식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분석 작업을 해왔을 것이라며 새로운 핵실험을 통해서도 분명 가치 있는 무언가를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y did decide to do a test, they would probably design it to maximize learning certain things important.
올브라이트 소장은 만일 북한이 새로운 실험을 한다면 중요한 특정 정보 습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국제인권단체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앞두고 BOA에 북한 내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노동권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북한 내 아동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연계망 내 성인과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력 사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연례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런 노동력 사용에 대해 계속 보고하고 있다며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북한 내 인권과 노동권 증진, 이에 대한 침해나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아동들이 가족을 떠나 농업 부문 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기간이 한 번에 한 달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날 북한의 아동노동 문제에 관한 BOA의 이메일 질문에 아동노동 폐지와 강제노역 제거는 IL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라며 ILO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이 헌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는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임을 지적하며 이 협약이 아동노동보호를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2조는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 또는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를 아동노동 철폐해로 선언한 ILO는 10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가 지난 4년간 840만 명이 늘어 1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ILO의 마타 뉴턴 정책 담당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아동 노동 인구 1억 6천만 명은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며 이 중 절반이 건강에 위해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at means that one out of every 10 children is in child labor.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새 통계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신세대 아동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빈곤과 아동노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로운 결의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에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학교의 농촌 동원과 도로 보수 등 아동의 강제 노동을 주도해 아동들의 행복권과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북한은 어린이들을 등골 빠지게 일하도록 하는 세계 최악의 조직적인 학대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거의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이 노동 착취를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란 지적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지난달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북한 고아 수백 명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원해서 탄광과 농촌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의 선전을 비판했습니다.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고아라는 사실은 북한 정부가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더욱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통제된 매체들이 아무리 많은 선전을 해도 이런 현실을 가리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올해 1월 발표한 북한 아동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금까지 58차례에 걸쳐 북한 아동의 노동 관련 착취와 고용, 동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들은 특히 북한 정부의 해롭고 위험한 노동에 18살 이하 아동 노동 동원 금지, 방과 후 노동 금지,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협약 비준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헌법 31조를 통해 16살 미만 아동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어린이를 나라의 왕으로 받들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중 감소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중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거의 한 달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지난 4일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이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인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적 회의가 진행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이끌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9일 만에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김 위원장의 사진을 확대해 김 위원장이 자주 착용하는 스위스제 손목시계의 줄 길이가 예전보다 더 길어졌다며 이것을 근거로 김 위원장의 체중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주시하는 북한 분석가들은 명백해 보이는 김 위원장의 체중 감소가 잠재적으로 무엇인가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 체중을 줄였나라는 제목의 동영상 기사에서 지난 4월 30일 모습을 담은 영상과 최근 공개된 영상을 비교하며 한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통신은 또 이 기사에 NK뉴스의 콜린 조어커 선임 분석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어커 분석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그리고 6월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이 손목 시계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하며 김 위원장의 체중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8년 새 체중이 50kg 늘었다고 분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지가 외국 정보당국의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포스트 신문은 외관으로 분명해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 감소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건강 악화에 따른 결과로 체중이 감소한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미칠 영향이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스팀슨 센터의 제니타운 연구원은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분석가들이 김 위원장의 모습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건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분석가들은 작은 정보라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re's so little information that people do get that they try to examine every little piece of information.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북한 내에서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s health, of course, this has been of consequence in terms of
김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BOA의 질문에 김 위원장의 활동 관련 보도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 장마당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식량 부족이 가장 심해지는 보릿고개 시기에 접어들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와 대북 제재 등으로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 초기 현상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장마당의 식량 가격이 이달 들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소장에 따르면 평성과 평양 지역에서 쌀의 경우 1kg에 5,000원,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양강도 희예산이나 자강도 만포는 5,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4,000원 선이었는데 단기간에 20% 이상 상승한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식인 옥수수 가격은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지난 4월 1kg에 2,000원 선이던 게 이달 초 3,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북한 장마당 주요 곡물 시세를 게재하는 북한 전문 매체들도 이런 상승 추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쌀의 경우 지난달 28일 기준 4,200원에서 이달 8일 4,900원으로 옥수수는 5월 28일 2,200원에서 이달 8일 2,8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데일리 NK도 옥수수 가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지속 상승했지만 그래도 2,000원 초반대 가격이 유지됐다가 최근엔 평양에서 3,000원까지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함께 지난해 수해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중무역 봉쇄가 겹쳐 식량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철저한 통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았지만 보릿고개 시기에 접어들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있는 가격표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은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가격이 이제 매대에 있는 가격이 주로 이 첩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단속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이 보릿고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절대로 부족한 계절적 요인, 이 두 가지가 지금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쌀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로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최근의 옥수수 가격은 보릿고개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북한 식량 사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그 옥수수 가격이 쌀값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고 그래도 그 지난달까지는 쌀값의 한 절반 수준은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6월달 접어들면서 그 옥수수 가격이 쌀값의 60% 육박됐으니까 이제 옥수수 가격이 이제 이거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었죠.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어려움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초기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돈도 식량도 없는 이른바 전량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그 먹는 방식이 고난의 행군 초시기에 옥수수가루 조금에다가 각종 이제 채소, 그다음에 산에 나는 나물, 뭐 이제 풀 이런 것들을 섞여서 풀 범복을 만들어 먹는 가정들이 많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옥수수로 만든 국수를 먹던 시절이 그립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식량 사정이 긴장한 가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조 소장은 지난 두 달간 평양, 함흥, 청진 등 대도시에서 식량 배급이 끊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관리들과 교원, 광부, 강철 공장 종사자 등 여전히 당국의 배급에 의존하는 계층들이 있는데 최근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평양시의 경우 일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식량을 구하러 주변 농촌이나 평성 쪽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해마다 6월 20일 이후 밀과 보리, 감자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보리곡의 시기를 넘어가는데 올해는 봄 날씨가 좋지 않아 이마저도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올해 이제 봄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밀, 보리 수확이나 감자 수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이제 해봐야 하는데 지금 수확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수확이 이제 감소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거든요.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만성적 식량 부족 현상을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비공식 무역이나 소토지 농사로 상당 부분 충당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장은 그러나 올해는 워낙 부족분이 큰데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비공식 무역까지 통제돼 외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북한 식량 부족량은 워낙 많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국의 그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이 없다면 북한으로서는 올해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권 원장은 최근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에 실은 북한의 농업과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최대 13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기독교 선교를 목표로 설립된 미국 대학교에서 북한 선교와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상담, 트라우마 상담, 단기 상담, 북한 선교회 결혼과 가정 상담.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에 소재한 그레이스 미션 대학이 2019년 8월부터 정규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이 대학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교로 1995년 지역교회의 해외 파송 선교사 교육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지역 북한 선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북한 선교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북한 선교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와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 탈북 여성, 또 미국 신학교 학위를 목표로 공부하는 미국, 중국, 한국 등지의 학생과 해외 현지 선교사, 그리고 북한 내 주민이 대상입니다. 시간표를 보면 북한이 붕괴된 이후, 즉 미래의 북한 내 주민 선교가 최종 목표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지역 북한 선교단체와 양해각서 체결 후 지난 3년간 진행한 북한 선교 교과 과목은 미국 내 정규 고등교육기관의 정규 과목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 한국학에 북한 등을 포함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민간단체들이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 GMU 김현환 학장은 VOA에 북한 선교 과목은 상담자와 지도자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과목을 개설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북한 그 선교사들을 그 키우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인가받은 상담학과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과목에서 그 북한 선교 상담, 그다음에 북한 그 선교 리더십 그런 과정을 조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훈련을 하기로 같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또 본교 학생들도 그 북한 선교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 선교 그 지도력에 대한 그런 과목들을 이제 듣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죠. 앞으로 통일 이후에라든지 또는 이제 탈북자든지 그런 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 북한의 특별한 체제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문화 가운데서 계셨던 분들이 또 다른 문화와 접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특별히 그 북한의 문화와 특화된 그런 그 상담학 과목들을 이제 저희들이 열죠.
북한 선교단체와의 협업에 대해 김 학장은 북한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독재 정권과 사회, 가정 환경에서 겪는 트라우마와 중독, 그리고 북한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상담과 신학을 가르칠 때 효과적인 북한 선교가 이뤄질 뿐 아니라 통일 후 북한 재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북한 선교 관련 주제들을 가르쳐온 GMU의 한진 교수는 올 봄학기에 북한 선교의 결혼과 가정 상담을 가르쳤습니다. 한인 1.5세인 한진 교수는 북한 선교단체 소속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공산주의의 차이점, 또 공산주의를 뛰어넘어서 그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주체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바꾸는 게 필요하고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헤쳐야 되고 만약 우리가 들어갔을 경우 그저 뭐 상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독이 서독과 같이 합쳐지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났던 문제들,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해외 노동자와 중국 내 탈북 여성과 향후 북한 분교 시 필요한 단기 상담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개설한 북한의 결혼과 가정상담 과목은 앞선 세 과목의 내용을 아우르며 특히 한 교수가 몸담고 있는 북한 선교단체의 중국 내 사역과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성매매 당하고 한 그분들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을 위한 치유 사역 세미나를 했어요. 그게 이제 2년 전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시골에서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이 탈북 여성이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시골에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결된 분들이 이미 그 조선족 목사님을 주님을 믿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희가 첫 모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50명, 여성분들이 한 30명인가 와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미 전도받고 훈련받고 있던 분들이 이거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개척교회가 7개가 됐어요. 놀라운 거는 트라우마 상담을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그분들 직접 만나보니까 다 치유가 돼서
학교에 축약된 교육과정이 현지 예비 선교사와 선교 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반대로 현지 선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살아있는 교육자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현지 상황과 함께 탈북민 증언, 북한의 선전 영화, 그 밖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물 등이 수업의 자료가 되고 있다는 한 교수는 특별히 현대 심리학이 상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심리학을 그 바라볼 때 우리가 세속 심리학에서 취할 것들이 많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심리학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북한이 되든 미국이 되든 한국이 되든 상관없이 그 동일하게 적용되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하죠.
한 교수는 현대인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영향을 끼친 기존 심리학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걸러져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한 교육과 상담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북한 선교에 필요한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북한 가정과 결혼 등 과목의 내용과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북한의 부모와 자녀 교육을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국제 선교 비전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러시아와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제임스구 행정처장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공부한 한족이나 조선족이 온라인 과정을 이수했고 올해 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또 이들 중 북한 선교와 연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 행정차장은 북한 선교와 관련해 학교 학생 대다수가 미주 한인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구 행정처장에 따르면 유엔이 인정하는 재난구조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IDRN 훈련이 캐나다와 미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북한 선교단체와 협업으로 통일선교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북한 선교단체 웹사이트에는 IDRN 훈련에 대해 전 세계 재난지역 어디든지 유엔과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처장은 이 과정을 마치면 유엔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며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비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24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전 지역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최저 18도, 최고 28도 보이겠고 신의주 최저 17도, 최고 26도 강계 최저 15도, 최고 31도 해주 최저 18도, 최고는 28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곳에 따라 기상이 달라집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최저 16도, 최고 29도입니다.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1도, 최고 28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18도, 최고 27도. 청진은 맑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6도.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맑고 먼 바다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5,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는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BOA 뉴스 투데이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11일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네바 군축협회에서 지역 정세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쌍계 병행과 단계적 공식적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 평화체제라는 두 가지 목표 실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쌍계 병행이란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각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집단 따돌림이 이란 핵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란에 대해 제재를 먼저 풀어주는 게 전면적인 합의에 복귀할 수 있는 올바른 논리라며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젤라 마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 달 15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영국 코널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메르켈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할 것이라며 양국 간 깊은 유대관계를 공고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양국이 직면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료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번영 증진,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안보 등의 도전에 있어 긴밀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외국 정상의 방문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스카 요시데 일본 총리 그리고 5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 무역 협상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어제 캐서린 타이 대표와 정전 중 타이완 무역 협상 상봉실 대표가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며 타이 대표가 미국과 타이완의 무역과 투자 관계 중에서 강조하고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의 무역 우선순위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이 수주 안에 11차 무역 투자 기본 협정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 사무실은 이번 회의가 조화롭고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 측은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향후 협상에서 공급망 안보,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 디지털 경제와 신기술 발전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무역 협상 재개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미국과 타이완의 공식 왕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쿄 대회가 완전한 개최를 향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에 앞서 다음 달 중순 도쿄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급증으로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흐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가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대중적 지지와 호주의 전체 정치 영역에서 걸친 강력한 지지등이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를 통원하면 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IOC는 7월 21일 도쿄에서 열리는 총회에 브리즈번의 2032년 하계올림픽 최개최 최종 승인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지난해 전체 사망자보다 많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는 10일 현재 약 18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전체 사망자 188만 51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시기는 1월 말부터 약 2주 동안으로 이 기간 전 세계 하루 평균 사망자는 1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남미와 아시아, 특히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더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현재 인구당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남미 국가 페루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9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인 9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